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한 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2살 여성이라고 한국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12일 하루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돼 있고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 경로는 병원 내에 국한돼 있으며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폴은 12일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인테그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이 설명했습니다. 위르겐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 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 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파 측은 앞서 지난 10일 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물자 제공 등을 모의한 혐의로 미국인 두 명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에버렛에 거주하는 25살 데이비드 라이트와 로드아일랜드주 워워크에 사는 24살 니콜라스 로빈스키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라이트와 로빈스키 그리고 라이트의 삼촌인 우사마 압둘라 라힘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최근 텍사스주에서 열린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대회를 개최한 뉴욕인 남성을 납치해 참수하는 범행을 모의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힘은 이어 자신의 조카인 라이트에게 대신 매사추세츠주 경찰을 공격하도록 사주했지만 지난달 이 같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로빈스키에 대한 재판은 12일 진행되고 라이트의 재판 일정 뒤로 잡혀 있습니다. 한편 라이트의 삼촌인 라힘은 지난 2일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저항하다 충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 심리가 향상되고 있고 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이날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는 고용 전망 향상과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부가 도매가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0.5%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세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0.6%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는 12일 8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대한 협상을 끝냈습니다. 양측은 이 협상을 이달 말 전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그 외 유럽 국가 당국자들 사이 토론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IMF 당국자들은 워싱턴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정부와 협상에 그 어떤 진전도 없었고 주요 안건에 대해 큰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에 대한 매춘활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릴 법원은 12일 재판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어도 10명의 스트로스칸 전 총재 측근들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계뉴스 이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남북 간의 기존에 맺은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존중을 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민간단체의 유기농법 전수 사업에 5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의 만남을 재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박 대통령과 20여 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메르스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함께 방미 연기 결정을 이해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양국 동맹과 한반도 안정, 동북아 지역 정세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메르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부득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메르스 발발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도전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만큼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이 재조정돼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방미는 연기도 했지만 당초 수행할 예정이던 한국 경제인단은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두 나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어낸 미한 원자력 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관계는 미국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두 나라 공조 강화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1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방미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진돼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재조정해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중요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발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과 한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메르스와 관련해 한국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면 남북 정상이 지난 2000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 남북 간간에 기존에 맺은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존중을 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남북 당국 간에 대화가 개최가 되면은 어떤 그 구체적인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조치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당국 간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디오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민간 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역시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접촉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의 민간단체는 지난달 초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순수 사회문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동행사가 결국 불발된 겁니다. 이후 북한은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과 6.15 공동행사를 추진해온 남측 민간단체는 공동행사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에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행사가 분산 개최로 결론이 나고 한국 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서울에서의 행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가뭄 피해를 덜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아직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다음 달까지 지속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해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에는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번에 신축된 위성관제소는 평양 보통강구역 서재동에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저택 바로 옆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우주개발국 백창호 과학연구개발 부소장은 지난 4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이 완성되면 발사에 앞서서 해당 국제기구들하고 그리고 유관국가들의 발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기자 선생님도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서해 로켓 발사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발사장에서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은 지난해 말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발사를 지원하는 주변 건물과 플랫폼 등을 개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모든 정황을 볼 때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이 그 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따라서 북쪽에서도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그 권위를 높여야 되고 10월 10일에 하면 좋겠는데 거리에 딱 맞춰서 하게 되려는지 그 기후도 좀 뭐 기상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아마 자연 그 기상 조건 같은 걸 맞춰 가지고 발사할 날짜를 정하겠죠.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8년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추대회를 앞두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09년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지구 관측 등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인공위성의 무게가 이를테면 1톤 정도 된다면 그것은 핵탄두를 모사한 어떤 그 인공위성이 될 테고요. 바로 이제 핵탄두를 이고 일단 로켓이 우주 밖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국내 정치용 측면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해가 집권 4년째이자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외에는 보여줄 업적이 없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뭘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인민성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유언지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건 인민성과 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말했습니다.
Externally, they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that North Korea needs to be taken seriously.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ig question will be whether China and or Russia attempt to mitigate those sanctions.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하려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희석시키려 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신영균 대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이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발사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곧이어서 4차 핵실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4차 핵실험은 바로 SL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는 선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민간단체의 유기농법 전수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이 자금으로 앞으로 4년간 유기농법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올해 초 북한에서 유기농법 전수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기농법을 널리 보급해 북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장 관리자들과 정부 관리,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유기농법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유기농법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시범 농장을 같이 운영해 나가며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의 유기농업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이 기술이 지방에까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는 북한 내 유기농법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유일하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말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원조개발협력청은 지난해 12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북한 유기농법 전수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116개 나라에서 750여 개 단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운동단체입니다. 독일 본회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에서 유기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기농법 전수 1단계 사업은 북한 농업 관계자들에게 강습회 등을 통해 유기농법을 소개하고 해외 유기농법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선진 유기농 기술을 익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농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어 유기농 이론과 선진적인 영농관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농업 관계자들을 중국과 독일 등 해외에 초청해 선진 유기농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영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013년 5월 유기농법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과 합동으로 평양과 지방에서 처음으로 강습회가 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언어는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글쓰기 노트가 나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김재숙 차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숙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느끼는 언어 이질감이 크다고 하는데 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뭐 이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애로를 겪는 문제인데요.
네.
청소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이 사회적 적응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어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학교 수업의 방식 또 학교의 친구들과의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하나의 특색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그 유형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출신의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태생돼 있는 제3국 출생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언어에 대한 거는 상당히 더 많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네. 이번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언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글쓰기 노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그 올해 이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언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학습 저하라든지 또래들하고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말 능력 향상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업의 일환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글쓰기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있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하에 이 글쓰기 노트, 워크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워크북은 전체 한 20회. 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이제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를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쓰기 노트 외에도 우리말 능력 향상 사업에 또 다른 부분들의 사업들이 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글쓰기 노트가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이들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저희 글쓰기 노트 워크북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들이 그 한 주간에 책을 읽는 거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책에서 나오는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단어를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또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책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그 성격이나 생김새 아니면 그 별명을 지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읽고 생각 떠오르는 시를 한번 지어본다든지 또 본인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겠냐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거를 기록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 20회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 노트북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하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유추하고 그 생각 속에서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또 본인이 그 속에서 몰랐던 어떤 단어들을 새롭게 인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은 좀 만드는 거죠.
네. 이미 네. 상당한 학생들한테 이 노트북이 배포가 됐다죠?
예, 저희가 지금 한 350명 정도한테 이제 자료가 배포가 되었고요. 초중고등학생용으로 이제 구분되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해서 지금 한 350명 정도 자료가 나가서 그 대상으로 지금 독서 지도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것을 모아서 어떤 그 백일장 같은 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독서 노트를 제작을 하고 이 노트를 가지고 한 10월, 11월까지 이제 매주 독서 지도와 아이들하고 이제 글쓰기 진행을 합니다. 지도를.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아주 잘 되고 아주 우수하고 성실하게 한 이제 이 노트를 선발도 해서 시상도 하고요. 또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한 10월 정도에 저희가 글쓰기 100일장을 해서 아이들 사기 진작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작품은 또 시상도 하고 하는 이제 가족 단위의 백일장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막 배포한 상태여서 그 이용도라든지 그 반응 같은 것은 알 수 없는 단계겠죠?
예, 지금 이제 자료가 나갔고 이제 각 학교별로 또 각 기관별로 관련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중간 좀 가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예, 받아서 저희가 뭐 수정할거나 좀 더 추가해야 될 것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언어는 사회성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억양이나 사투리, 말투가 아니더라도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이 언어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하나재단이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언어를 익히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사회 적응 기간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적응 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빨리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 속에 있는 문화까지 느껴야만 사실은 이제 같은 그 같은 국민으로서 또 같은 이웃으로서 이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들은 이런 글쓰기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른들도 상당히 이제 언어 장벽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른들 대상으로는 구직자 취업 교육의 일환으로 스피치 교육, 언어와 억양 교정에 집중되어 있는 스피치 교육을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좀 덧붙여서 저희 남북하나재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하나원을 최소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정착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우리말 글쓰기 사업은 교육개발부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앙겔라 메르켈의 이름을 따서 메르켈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각 학년별로 필요한 각 사업들을 연결을 해서 전위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 이후에 메르켈 같은 좋은 미래 인력으로 양성하자라는 목표하에 메르켈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한테는 예비 대학이라든지 또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통일 경진 PP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각 청소년들이 전국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필요한 문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나 방과후 공부방을 저희가 또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지역에서 아이들의 어려운 뭐 부분들을 또 각 기관들이 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개발부에서는 주로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고 또 기타 다른 뭐 부서들이 있습니다. 생활안정부는 그 생활안정이 필요한 기초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자립지원부에서는 취업이라든지 영농, 사회적 기업, 직업 능력 개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직접 또 지원을 하는 사업들 좀 다양하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단체인 남북하나재단 김재숙 차장과 함께 글쓰기 노트 등 탈북 청소년 언어 장벽 해소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부실화된 북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북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는 국회 통일미래포럼의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통일미래포럼은 균형 잡힌 대북정책과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정착 지원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럼의 공동대표인 조명철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유명한데요. 조명철 의원에게 국회 통일미래 포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미래 포럼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 관련 정책 건의들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건의들 그런 정책 건의들을 입법화하고 제도화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진행됐는데요. 부실화된 북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철 의원의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가 살려면 북한 기업이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문제 설정은 쉽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의 논의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과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도 될 일도 아니다. 기업과 북한의 국가 체계와의 이 조화 속에서 기업이 회생을 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가 시장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시장화 문제 그리고 또 자기 책임을 최대로 높이는 데 있어서 사회 이상의 책임감을 불러오는 체제는 아직도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자유화, 기업의 가격 자유화라든가 무역 자유라든가 경영 자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자유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현 시스템과는 왕왕 충돌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단계적으로 해결을 나갈 것이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이섭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석기 연구위원은 북한 산업 및 기업 실태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업 실태를 간단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북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산업과 기업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산업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된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경제통합을 일단 상정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북한 지역에서 육성하고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최이섭 연구위원은 통일 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통일 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인데요. 이게 부실채권, 그러니까 부실 자산이 북한 기업에 현재적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내지는 통일 이전에라도 그게 추정이 된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를 좀 처음으로 좀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들을 정책에 좀 반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실 자산이 생기면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 평가를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부 주도에 그 정부가 뭐 먼저 이제 채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걸 그 이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 큰 이슈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부 패널 토론회에서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상재 금융연구원 조정실장 등 5명의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유호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통일로 대비해서 우리 그 북한의 기업 또 이런 그 산업을 사전에 좀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만 통일 비용을 줄여가면서 성공적인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산업 분석, 그다음에 대안, 그리고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거는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특히 주최측인 캠코에서 그 경험과 이 저 역량을 통일에 대비해서 좀 그 부실 채권도 사전에 좀 정비하는 그래서 통일 준비 일원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제 주체인 북한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과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됐지만 두 나라 군사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해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의 핵 연료 인출 시점을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늦췄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애시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났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긴장 등 현안들과 함께 또 두 나라 군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군사와 관련된 최고 기관입니다.
네.
위원회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맡고 있고 판 주석은 2인의 부주석 체제 중 한 명인데 미국에서는 카터 국방장관의 그 상대자로 적격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그리고 두 나라 군사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회담에 앞서 관심이 모아졌던 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 또 미 정부기관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해킹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국방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중국 측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무장 확대를 중단하고 또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판 부주석의 발언 내용은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판 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와 인근 해역은 중국 영토로 군사 방어 시설을 건설하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해상 공중 군사 활동을 줄일 것을 요구했죠. 또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는데
네.
최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그 미군이 정찰 활동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 가까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 여러 개를 조성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죠. 미국 역시 중국의 일방적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은 밝혔고요.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초계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강력히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죠.
네.
최근엔 중국이 인공섬에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를 처음 배치한 게 확인되는 등 긴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는데
네.
그 양국 군사교류 확대 방안은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애쉬톤 카터 미 국방장관 그리고 판창룡 중국 중앙군사의 부주석은 모두 두 나라가 군사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카터 장관은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또 재난 대응, 평화 유지, 해적 소탕 임무 같은 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두 나라의 견해 차이도 근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판 부주석은 두 나라 군사 협력 확대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역시 그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판 부주석은 남중국해 문제는 두 나라 관계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이라면서 두 나라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고 중대한 국제 문제 또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도 두 나라의 군사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판 부주석이 회담에 앞서서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또 미군 항공모함에도 올랐죠.
예, 중국에서 서부에 도착한 뒤에 이제 계속 동부로 와서 이제 워싱턴에 온 건데요.
네.
판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방문단은 지난 9일에 미 서부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도착해서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둘러봤습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미군 기지도 방문했고요. 앞서 지난해 4월이었죠.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참관했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다고요.
예,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키예프에서 1시간이 넘는 긴 강연을 했습니다.
네.
사만다 파워 하면 뭐 세계에 영향력 있는 뭐 50대 여성 가운데 한 명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정도로 최근 활동이 상당히 이제 활발한데요.
네.
이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번 강연에서 자세히 밝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을 일으킨 분리주의 반군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한 겁니다.
네.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집권한 친서방 정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또 국민의 지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며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서 내전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기만적인 태도도 아울러서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선전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개입 의도를 숨기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보리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또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을 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뭐 파워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데
네.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파워 대사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지 입장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더 확고하게 알려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앞서 지난달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에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그런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워 대사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한편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개혁을 이뤄낼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이번 주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에 합의한 대로 중화기를 철수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 대러시아 제재의 연장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달 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라면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크라이나 동부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목격된 자국 병력, 또 전차 등 중화기에 대해서도 친러시아 세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고 또 정부가 파견한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까지 몰고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정부의 승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건 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예,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할 조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 병력이 동부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
네.
원전 폐로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가동 정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정부와 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12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발표했는데요.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또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 정부는 이후에 앞으로 30에서 40년에 걸쳐서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로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인출하는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왜 한 건가요?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용융과 폭발이 발생한 건 1, 2, 3호기 세 곳인데 이 도쿄 원전은 당초 원자로에 손상된 부분을 고친 후에 물을 채우고 기준기로 연료봉을 빼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로봇 등을 투입해서 원자로 내부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원자로 안에 폭발 사고의 잔해 등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건 안전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폐로 일정을 얼마나 늦추는 겁니까?
폐로를 위해 가장 위험하고 또 중요한 작업이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 제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호, 2호, 3호기에 대한 연료봉 제거도 올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쯤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를 2017년 이후로 연기한 겁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30에서 40년 후에 완전 폐로한다. 이런 일정엔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일본 정부가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네.
그래도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도 원전 내 보관한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눈짓인데요.
네.
이 오염수 유출 사고가 아주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달 말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선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진 오염수를 탱크를 만들어서 모으고 또 이를 정화 처리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지난달 말 오염수 저장 탱크에 연결된 관에 균열이 발생해서 오염수가 샜고 이 원전 앞 항만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엔 빗물 등 방사능 물질 농도가 낮은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농도 오염수가 섞여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도쿄전력의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많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또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개성,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 함흥은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0도. 청진,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 앞바다에서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3일 토요일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기획으로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I started here as a teacher, then I became assistant director when the assistant director retired, then I became the director and eventually
저는 이 학교에서 처음에는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됐고 또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 드리고 노은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d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